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그 만나로서 저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만 돌이켜보면요. 바로 요 윗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새 언약, 신약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믿음의 전적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얘기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흔들림 없는 믿음 고백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또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비 주심과 인도하심,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충만한 확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이제 크고 작은 체험들이 필요하다. 기도의 응답과 이 체험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 외에도 이제 그 뒷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진실한 마음, 또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 또 서로를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라 그랬죠. 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또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좀 되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이 본문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부분은 좀 빼고 할까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함께 다루기로 했고, 이것도 이제 그 일부기 때문에 그래도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결론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그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어려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성경 교사들이 다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어렵다 그러는 걸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거나 좀 사기꾼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될 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좀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 이게 또 굉장히 큰 혼란이 될까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비껴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 그러니까 이단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단을 통해 들으면 이제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확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대하는 것이 좋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어떤 입장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아직 어린 지체들도 알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 또 다시 주어지지 않는 구원의 기회의 문제, 이런 게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될 때가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 혹시 내가 구원받았어도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그럼 다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또 어려운 부분인 그 6장 4, 5절 말씀이 또 이제 여기와 함께 같이 떠오르는 거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 좀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라는 표현입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 이건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런 부분부터 이제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히 두 입장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거는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실제로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뭐 칼빈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입장에서는 이건 구원받은 건 너무 분명하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냐.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을 다 부인하고 배도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제 그 감리교 주로 이제 감리교 쪽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 비슷한 부분에서 6장에서는 그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분명했어요. 다른 구절들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0장에서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어가 receive예요. receive. 받았다는 그 표현이 receive the knowledge of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eceive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친숙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접한다, receive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때그 recei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receive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 receive 하는 게곧 구원받는 거라는 의미가 명확해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영접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요 표현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 표현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이제 전체 문맥을 고려하자면 이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우리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구절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윗구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윗구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쭉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흠정역에서는 지금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여기 그 영어로 보면은 그 10장 26절에 for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for라는 그 접속사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에 말씀을 쭉 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원하셔 해놓고 왜냐하면, 그리고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따로 뚝 떼어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관해서 뭔가를 권면하시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니까 아, 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 성경 본문에서 알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뭐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쨌든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의로워지는 게 뭔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몰라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게 뭘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 죄인 줄 알면서 짓는 모든 죄는 다 고의로 짓는 죄인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고의로 짓는 죄일까요? 여기 이제 영어 단어는 will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어 킹잼 성경에서 여기 딱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willfully.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그이 웹스터 사전 1828년 웹스터 이제 요런 것과 이제 그이 요런 이 사전들이 이제 1600년대 당시의 영어 킹제임스 이 단어 그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전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전들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성이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 또는 어떤 죄의 유혹, 이걸 못 이겨가지고 그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역적인 태도로 짓는 죄,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이제 영어 단어로는 이제 프리점셔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때 보면은 이 어떤 그 문맥이냐면 민수기 15장 29절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여기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면. 요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프리점셔슬리라는 그 단어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윌풀리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는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트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기 뜻대로라는 이 표현이 뭐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냐면 알지 못하여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짓는 죄와 대조가 돼서 자기 뜻대로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됐건 일반 백성이 됐건 그런 죄들을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죄는 뭐냐? 여기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 프리점셔슬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손을 높이 치켜들고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반역적이고 반항적인 태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단어예요, 요 단어가.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민수기 15장에서 바로 뒤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거두러 나간 자의 예가 이렇게 뒤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장막에 머무르라고 그 이전에 이미 명령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갑니다. 굉장히 대담하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 자를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어떤 그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구제책이 없다. 율법하에서도 어떤 속죄 제사가 없고 신약에서도 이들을 위한 이런 자를 위한 어떤 다른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말, 요거를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면 단순히 실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아이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리고 하나님 또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의로 짓는 그런 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불순종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29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9절. 거기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말로 모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그랬습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구원의 계획인데, 이러한 구속사역,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걸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영,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의를 거절하는 것만큼 정말 그 사람을 모욕 주는 게 없죠.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의로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정황상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나 여러분 중에 정말로 진실되게 구원받은 성도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인 거예요. 그 앞부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쭉 이어지는 문맥이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않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용서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의 효력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그 피의 효력을 무시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에.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첫 번째 단어는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adversary, 대적.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적이라는 표현은 마귀에게 쓰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의 대적이고, 성도의 대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원래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상태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 화해하게 된 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더 이상 대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이 나의 이 다시 태어난 이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어떤 좀 특정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대적으로, 원수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도 이거를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묘사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그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쓰였냐면 이제 불같은 경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같은 경로. Fiery indig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경로, 이런 표현이죠. 분노, 그런 표현이죠. 사실 이런 묘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아, 하나님은 뭐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불 같은 경로, 불타오르는 이 분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시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맞고, 이런 하나님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하고 닮아 있어요. 일단 불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촛불부터 어떤 그이 캠프파이어 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산불 이런 걸 보면 경외심이 들어요. 불 안에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는데,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이라는 것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불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를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으로 폭격을 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고, 또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걸 이제 이상한 불이라고 이제 성경이 묘사했는데,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반항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이제 화로를 들고 나오게 하셔가지고는 이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우주를 완전히 불사르실 텐데 그 전까지 이걸 간직하고 계시다.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모든 영적 존재와 인간들을 불호수 속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성경 교사 중에서는 이렇게 대적들을 삼킬 불 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 그냥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거든요. 이거 성도들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을 행할 때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한다고 얘기해도 되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 하에서는 누군가가 혐의가 있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무슨 얘기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형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증거가 입증돼야 됐는데 그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 최소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지 않냐. 너희 생각해봐라. 아까 그 안식일에 나무 주우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들의 예, 또는 고라에게 속했던 그 모든 250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된 그런 거, 다시 어떤 그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거, 그런 거 너희가 봤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형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히 불 속에 가두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이런 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연히 받을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보충하시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다. 여기 이제 원수 갚는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vengeance. 그래서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징계해서 조금 바로잡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짧은데요. 제가 그 뒷부분까지 다루기엔 또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끝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야? 오늘 뭐, 이게 구원받은 사람 얘기한다는 거냐? 못 받은 사람 얘기한다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린 것입니다. 금연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고 다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서 불같은 경로 속에서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알미니안주의, 이제 감리교 쪽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은 받을 뻔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멸시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뭐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못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마음은 편합니다. 마음은 편해요. 이제 칼빈주의 쪽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 바로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우리에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얘기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은혜 시대에 속한 사람들 얘기는 아니고, 이건 대환란기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다. 대환란기 때는 믿음만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피터 워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엔 그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어떤 방도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얘기 맞는데, 이게 심각한 죄를 졌을 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까지는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게 될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 아까 얘기한 이게 성도를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또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좀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저렇게 해도 좀 찜찜한 구석들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 교사들의 이제 얘기를 좀 봐도, 첨예한 부분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 그냥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까?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잘 모른다고 제껴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떠한 경고의 말씀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보든 어쨌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시고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에게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한지 생각해 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는 그 구원받지 못한 애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너희는 전혀 요동할 필요 없고 너희는 이 말씀 이런 내 말에 전혀 게으르지 말아.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됐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든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구원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구원의 안전보장 이것만 맨날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엉망인데 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맨날 그것만 얘기하면서 구원을 제일 강조한다는 그런 어떤 교회들에서 사실 삶은 제일 엉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작년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임원섭 형제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의 구원에 관한 이제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도 또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몸에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은 예수님 믿는 즉시 받고 몸의 구원은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뵙게 되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제 이 혼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이게 이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출생이 취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는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들의 지위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제지만 우리가 정작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의 문제를 일하여 드러내는 문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는 이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이 죄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수라고 취급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이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는 그거는 좀 둘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내 안에 좀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그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너희 각자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더욱 열심히 달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